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죠. 16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넘겨지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무기력해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묘사가 아닙니다. 여기 넘겨지다라는 말은 파라디도미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게 넘겨지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어주신 이가 그랬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즉 아들을 십자가에 넘겨주신 주체가 누구냐 하면 사실은 로마 군병이 강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세력이 예수님보다 더 우월해서도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랬어요. 여기 이가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내어주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은 무기력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이런 그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넘겨주신 사건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마치 이 비슷한 그림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오릅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으면서 종일 창세기 22장과 이사야서 53장을 비교하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특징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22장은 참 기가 막힌 가슴점인 스토리인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 1절 감정 개입이 묘사되어 있질 않아요. 슬프다, 기가 막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인간적인 감정이 묘사된 대목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섬찟할 정도로 냉정하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위에 뉘고 결박을 하고 손을 높이 들어서 잡으려는 묘사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삭의 죽음의 현장에 아브라함이 같이 있었어요. 그걸 온통 같이 경험하고 겪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도 아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아들을 넘겨주면서 똑같이 그 고통을 공유하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넘겨주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더 묘사한 내용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24절 보시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 안나스는 가야바와 장인 사위 관계입니다. 그 당시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혈통으로 네트워킹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도 이 견고한 종교 지도자 그룹의 조직을 철옹성 같아서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한 권력이죠. 족보니 다 해먹는 이런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에 의해서 밤새도록 불법한 신문을 받다가 새벽이 되면서 가야바에 넘겨지고, 가야바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종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또 그 가야바는 어디로 끌고 갔죠? 관정으로 끌고 갔어요. 관정은 누가 근무하는 데인가 하면 유명한 총독 빌라도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자,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기 재밌는 그림 하나가 묘사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나스에서 가야바로,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 예수를 관정으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관정으로 끌고 갔으면 관정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질 않아요. 문 밖에서 예수를 넘깁니다.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 지키기 위해서 그 전에는 일절 이방인들과 접촉을 안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식 개념으로 부정 탈까봐, 명절날 앞두고 부정 탈까봐 이방인들과는 접촉을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뭘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떡을 먹기 위해서. 그런데 이들은 정작 유월절의 본체가 되시고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 넘겨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그림입니까? 무지죠. 영적인 무지. 자,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받아서 유명한 질문 하나를 합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18장 38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정말 진리가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네가 주장하는 그 진리라는 게 뭐냐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이보게, 진리가 밥 먹여주나, 그 뜻이에요. 진리가 밥 먹여주나, 뭐 그런 것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끌려다니나, 내가 보니까 당신 죄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뜻입니다. 참 특이한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증명을 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도 7번씩이나 구체적으로 아무리 물어봐도 이 사람 죄가 없는데 라고 증명을 해요. 한 군데만 볼게요. 19장 4절을 보십시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아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6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증거가 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넘겨줘요? 왜 넘겨줬죠? 오죽했으면 사도신경에까지 오는 역사 대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런 이름이 남겨질 정도로 오욕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는 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넘겨주게 되었을까? 여기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 아니니이다. 반역하는 것이 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만왕의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된 왕.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서 로마 정부도 불편했지만 유다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네가 왕이냐. 그래서 그 이마에 붙여진 명패는 조롱의 개념으로 붙여진 거죠. 근데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왜 불편했느냐? 참된 왕은 가이사 한 분밖에 없는데 빌라도 당신 이 사람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닌 겁니다. 자, 이때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모든 총독이나 로마의 관리들의 꿈은 중앙정부로 진출하는 겁니다. 이때 빌라도에 든든한 정치적 그 후견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예, 이분은 아주 역사 속에서도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세자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세자누스는 가이사의 최측근입니다. 그 이 사람에게 빌라도는 줄을 대고 있었어, 항상. 그런데 이때 이 세자누스가 가이사에 의해서 무슨 일로 숙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끈이 떨어진 거예요. 로마 중앙정부의 유일한 정치적인 후견인이었고 끈이었는데 그 정치적인 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위치가 위축돼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 예수를 신문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예수를 풀어놓게 되면 당신은 진정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바로 넘겨버립니다. 그 말에. 가이사는 진리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단지 그런 평생의 소원과 욕구가 로마 중앙정부에 진출하는 것이 그 정치적인 야욕이었고 인생의 꿈이었어요. 그는 이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어요. 그런 예수를 넘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넘겨진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어떤 고문을 당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19장 1절을 다시 가서 보세요. 19장 1절을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채찍질하더라. 자, 여러분 뭐 예수님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채찍이 어떤 채찍인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채찍은 가죽으로 만든 채찍인데 일반 채찍하고는 달라요. 이 채찍은 두 가지가 달라요. 첫째, 채찍에 뾰족뾰족한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 채찍으로 한번 휘두르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채찍으로 치는데 여기에다가 항상 이 사용수들에게 가하는 매질은 그 가죽을 그냥 가죽을 쓰질 않고 물을 먹여 놓습니다. 물 먹인 빠따로 한번 맞아본 적 있나요? 저희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인데 이분이 항상 그 교탁 칠판 옆에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 양동이에다 물을 담아서 거기다 걸레자루를 뽑아가지고 한 다섯 개 정도를 늘 거기다 놔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사고나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이 매가 춤을 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누가 잘못하면 그 사람만 때리는 게 아니고 1번부터 60번까지 쭉 줄 서가지고 그 물 먹인 바따로 매를 맞았어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고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타작마당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엄청 때렸습니다. 물 먹인 그 걸레자루로. 근데 이 가죽은 물을 먹인 가죽이에요. 그리고 가죽 끝에는 이물질이 붙어서 한번 살에 휘감길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가죽이에요. 게다가 성경을 또 볼까요? 2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머리에 씌웁니다. 무슨 나무죠? 가시나무. 창세기에 보면 인류가 타락해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첫째, 온 땅이 저주를 받죠. 그리고 그 땅은 무엇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고통 그리고 죄의 결과물로 늘 비유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걸려있는 이 떨쳐낼 수 없는 질병을 뭐라고 표현했죠?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가시. 가시라는 존재는 식물의 한 종류이긴 해도 죄의 결과로 온 땅이 가시를 엉겅퀴를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물인 상징인 가시를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관을 만들어 얹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뭘 입히죠? 홍포를 입혀요. 자색 옷을 입히고 돼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당시 자색은 왕만 입는 색깔입니다. 이것은 조롱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사야 전체에 걸쳐서 우리 죄를 불다라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겪어야 될 심판의 모습. 어쨌든 이렇게 죄인의 철저한 종합 세트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모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넘겨지죠.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3장을 다 같이 엽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전체를 읽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여러분들도 이 이사야서 53장을 쭉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훌륭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마지막으로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곳이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소서. 그 비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기도합시다.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지금도 저 차가운 바다 속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조차 확인이 안 되는 칠흑 같은 어둠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수백 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무능을 넘어서 악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발생한 이 국가적인 재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기의 자리에서 각성합시다. 돌아봅시다. 또 특별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뒤집어 쓰시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 그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철야가 있습니다. 철야의 시간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이 국가적인 재난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은혜를, 복음의 본질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